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새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 야곱의 삶을 우리 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을 떠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동네에 이르러 우물가에서 그의 신부가 될 라헬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지금 야곱이 어떤 길을 가고 있죠?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의 죽음의 위협을 피해 지금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쳐가는 길이었습니다. 지금 철저히 야곱은 빈손이 되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빼앗긴 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 저주의 심판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처지가 세상적으로 볼 때에도 가장 비참한 모습이요. 또 언약적으로 볼 때에도 가장 큰 언약 저주의 심판을 받는 모습이지만 영적으로는 반면에 오히려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창세기 28장에 가면 그가 도망쳐 가던 길에 베델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야곱의 삶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전환점을 우리가 창세기 28장에서 보게 되는 거죠. 이제부터 야곱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나요? 야곱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느냐? 무엇을 깨달았나요? 창세기 28장에서 두렵도다. 야곱이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경건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의 두려움을 갖게 돼요. 자기 삶에 그전에는 있지 않았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두렵도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언약 축복을 이루고 야곱을 빚어가시기 위해 야곱의 삶을 떠나시지 아니하겠다 약속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임하여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 속하게 하신 것. 그리고 야곱 앞에 하늘 문을 열어두신 것. 야곱이 두려움으로 이것을 깨닫게 돼요.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삶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깨닫지 못했던 삶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야곱의 삶에 진정으로 회개와 믿음이 시작돼요. 두렵도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으로 예배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하여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야곱의 삶이 옮겨가고 이 세상에서 천국 중심으로 옮겨가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자랑하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든 삶으로 옮겨가고 자기 지혜에 의지하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삶으로 그의 삶의 중심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보다 더욱 큰 축복은 없다는 거죠. 이제 야곱이 새롭게 거듭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야곱이 경험한 현실이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예배예요.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예배에서 깨닫게 되고요. 영원한 천국 축복을 완성하시기까지 우리 삶을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집에 속하게 하셨음을 알려주시고 우리 앞에 하늘문이 열려있음을 이 예배를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에 나올 때마다 회개와 믿음으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경험을 매 주일마다 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야곱이 세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길에 야곱이 경험한 가장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우물가에서 자기 신부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아들을 위해 하나님의 언약 가정을 이룰 신부를 예비해 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여러분 좀 낯이 익지 않나요?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만 보여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 군데 이 사건이 나오는데 창세기에서도 이 사건이 이미 나왔던 곳이 있어요. 어디냐 하면 창세기 24장으로 가면 이삭의 아내를 찾을 때도 리브가를 어디서 찾게 하시느냐? 우물가에요. 물론 그때에는 이삭이 직접 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장차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나게 하는데 그때의 사건과 닮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위해 함께 언약 가정을 이룰 신부를 예비하시는 사건인데 둘 다 약속의 아들들이 자기 신부를 찾은 곳이 우물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세기 24장에서의 우물가에서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또 반복돼요. 모세도 우물가에서 자기 신부를 만나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복음 사건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점들이 무엇이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둘 다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들. 하나님이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시고 자기 백성을 이루게 하실 약속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신부를 만나게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공통점이고요. 두 번째 공통점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약속의 아들들을 위해 신부를 예비해 주시기 그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사건이 먼저 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비하신 신부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창세기 24장에 가면 그리고 둘 다 그 배경에 우물이 있고 우물가에서 예비하신 신부를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에서 이삭의 신부인 리브가를 만나는 사건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세요?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는 그 이삭의 신부를 예배하신 그 전에 바로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리아산 사건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우리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자요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죽이기 바로 직전에 그 이삭은 죽음에서 살리시고 예비하신 숫양을 대신 바치게 하신 후에 이삭에게 언약 축복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예비해 주시는 사건이 따라와요.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택하신 약속의 아들들에게 언약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부를 만나는 사건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일까?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언약 축복의 약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랬죠. 아담과 이브에게 구원자를 약속하실 때 여자의 후손, 내 자손이 약속의 아들로 와서 구원을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이 언약 축복으로 약속해 주시죠. 그래서 언약 축복의 약속에는 약속의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 언약 축복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이 아담 때부터 이브 때부터 계속해서 이행되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나온 약속의 아들 이삭, 이삭과 리브가에게서 나온 약속의 아들 야곱, 그리고 그 야곱과 야곱의 아내를 통해서도 약속의 아들들이 나오게 하세요. 이스라엘 열두 지파. 그리고 그 가운데 결국 누가 오세요? 때가 참에 참 약속의 아들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성취하실 것을 미리 가르치고 증거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도 우물가에서 라엘을 만나고 그 이후에 레아까지 만나게 되는데 그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바로 지난 시간에 보았던 베델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구원하시고 언약 축복을 오직 은혜로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의 아내인 라헬과 레아를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과 레아를 통해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이룰 아들들을 낳게 하시고요. 그 가운데 어떤 지파를 통해? 유다 지파를 통해 약속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원한 천국 축복 성취하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그치질 않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 이 모든 언약 축복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참 약속의 아들도 그 약속의 아들이 모든 구원을 성취한 후에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 약속의 아들을 위해 신부를 예배하세요. 그게 따라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끝나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와 성도들을 예수님의 신부로 예비하시고 천국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모든 구원 역사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현실들을 구원 역사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보여주신다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 택하시고 예비하신 복된 신부들입니다. 사실 오늘 이따가 보겠지만 저와 여러분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영적인 아들들을 낳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구원 역사는 예수님과 그의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구원을 받고 영원토록 예수님과 하나 되는 천국 혼인잔치로 끝나고 그때가 모든 언약 축복의 완성의 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또 한 가지를 봐야 돼요. 이 복된 천국의 현실과 예수님의 그 신랑 되시고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는 삶을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교회 안에 속하게 하신 가정을 통해서도 이 현실을 증거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약 가정을 이루고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 자녀들을 나아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주 안에서 혼인하라 명하시는가가 여기서 풀리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부들을 만나 언약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약속의 아들들을 낳아가는 이 예수님의 구원 현실을 복음의 현실을 증거하기 위해 주 안에서 혼인하라고 하시고 그 혼인한 가정에서 나온 자녀들도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가정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 연결이 된다는 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축복의 약속의 약속의 아들들이 있고 그 아들을 위해 하나님이 신부를 예비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 또 약속의 아들들을 낳아가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고요. 이것이 전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예표와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삭이나 야곱 둘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기 신부를 우물가에서 만나는데 왜 우물가인가? 오늘은 이 내용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라헬, 레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부를 우물가에서 만나는 사건은 나중에 중요하게 어디서 이제 주로 일어나냐 하면 이스라엘의 옛 언약의 언약 중보자로 세워지는 모세에게 일어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참 언약 중보자로 오실 예수님에게도 일어나는 사건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2장에도 가면 옛 언약의 중보자인 모세도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애굽 땅에서 죽음의 위협을 피어 도망쳐 가다가 비슷하죠? 미디안 땅의 한 우물가에 머물렀는데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들의 딸들을 만나요. 그 중에 하나인 십보라와 혼인을 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부였어요. 그래서 이방여인 십보라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고 모세를 통해 언약 자녀들을 낳아가게 되는데 이 현실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실 예수님께서 마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이방인과 같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여 예수님과 예수님 나라에 속하게 하시는 현실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물가에서 자기 신부를 만나게 되는 것 속에 복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신랑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신부를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신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또 깨닫게 된다는 거죠. 다 기대를 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우물가로 세상 물을 길기 위해 나왔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기 신랑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 신부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기 신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물가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자기들의 세상 목마름을 채워줄 물을 구하러 우물가로 나왔다가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약속의 아들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혼인하게 되어서 같은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나라 안에 속하게 되고 결국 신랑을 따라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을 떠나 언약 기업의 땅으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세상 물만 길던 그 세상 우물가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랑을 만난 장소가 된 후로는 그 우물가가 그들의 구원의 우물가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을 그 우물가에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물가의 현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통해 복음을 알려주십니다. 참 약속의 아들, 언약 중보자,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참 신랑 되시는 예수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어디에 가 있었느냐? 세상 우물가로 나아가서 세상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세상 물만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우리를 찾아와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혼인 언약을 맺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데리고 들어가셔서 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었죠. 저와 여러분은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각자 우리가 원하는 세상 목마름만 채워줄 물만 구하며 세상 우물가에서 살았어요. 그곳에 우리를 찾아오신 참 신랑을 만나 구원받고 그 신랑이 내어주시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를 마시고 예수님의 신부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는 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야곱과 라헬에게 일어난 사건은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현실이 성취되는 사건을 복음서에서 우리가 연결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우물가로 우리의 모습을 대표하여 보여주는 한 여인을 찾아가신 사건이 있었죠. 그거하고 연결이 돼요. 너무나 연결이 되죠. 우리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8절. 요한 chapter 4 verse 3 through 18.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8절. 다 찾으셨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는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그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통해 가셨다는 것을 이 말씀이 알려주고 있죠. 이것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즉 원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 사마리아 땅을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항상 갔어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이죠. 왜 사마리아 사람을 그렇게 멸시하고 부정하게 여겼죠? 사마리아 땅은 옛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망하죠. 어떤 민족에 의해서 망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요.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사마리아를 점령했을 때 사마리아 땅에 혈통적으로 혼혈인들이 많이 생겨나게 돼요. 아수르가 점령했을 때.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사마리아가 정통 유대교가 아닌 혼합 종교가 생겨나요. 그러니까 유대교 쪽에서 보면 이단들이 생겨나는 곳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 모세의 율법으로 하면 부정한 자들이었고요. 언약 밖의 사람들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과 그 유대교를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들을 부정하다 여기며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일부러 그것도 서둘러 사마리아 땅에 있는 야곱의 우물이라 불리우는 한 우물가로 가세요. 이 야곱의 우물이 오늘 본문에 야곱이 라헬을 만난 우물과 같은 우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야곱의 이름이 계속 언급되고 야곱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분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을 때도 예수님은 그 야곱의 우물가에 계속해서 머무르십니다. 야곱보다 더 큰 분으로. 왜? 그 우물가로 사마리아 땅으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었어요. 누군가를 차다 구원하기 위해. 참 언약 후손이요, 약속의 아들이시요, 참 신랑 되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물가에서 죄에 빠진 하나님 백성들의 대표로 등장하는 이 한 사마리아 여인을 찾고 구원하여 자기 신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부르셔서 그 여인의 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하늘에서부터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이 우물가로 그 여인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세요. 그런데 이 우물가로 나온 여인을 잘 보시면 단지 유대인들이 업신여기는 부정한 사마리아 여인 정도가 아니었고요.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서도 배척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받았던 부정한 자들 중에 더욱 부정한 여인이었음을 알 수 있죠. 왜 그랬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시간에 아무도 물을 길러 오지 않는 그 사막의 그 무더운 대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혼자 물을 길러 나왔기 때문에 더욱 이 여인의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지금 이 여인은 그곳에서 자신의 참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그저 자기의 세상 목마름을 채워줄 세상 물을 얻기 위해 이 물가로, 이 우물가로 나와왔습니다. 이 모습이 이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누구의 모습을 또 보여주시는 거냐? 부정한 죄인들 중에 부정한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와 같고 이 세상으로 자기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면은 우리 죄인들의 모습을 이 여인이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였습니다. 이것이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세상에서도 가장 부정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신부요.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택하시고 예비하신 그 신부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사마리아 땅의 야곱의 우물가로 이 여인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죠. 어디까지 가세요? 이 여인의 죄를 지고 십자가까지 가세요. 이 여인과 혼인하시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질문을 하시는데 뭐라고 질문하셨죠? 갑자기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물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다뤄주시는 거죠. 이 여인이 찾아 헤매던 우물이 그저 이 야곱의 우물이 아니라 진짜 어떤 우물이었는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뭘 구하며 사는 여인이었는가를. 이 여인은 전에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은 여섯 번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 무엇을 드러내시려는 걸까요? 이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을 이 세상 남편들로 채우려 했다는 거죠. 자신의 세상 목마름을 계속해서 간음죄를 지면서 채우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들이 마치 자신의 우물과도 같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들이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나요?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남편들을 찾아 헤매는 모습이 이 여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을 더 부정하다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종류만 다를 뿐이지 다 같은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세상 목마름을 채워줄 것이라고 믿는 세상 우물들을 찾아 수없이 남편들을 바꾸며 헤매며 살아왔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다섯이나 바꾸고도 또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으면서도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았듯 저와 여러분도 이 목마름이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아 이 세상과 간음하며 살아온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자신에게 참 기쁨과 만족을 주실 그리하여 자신의 목마름을 영원토록 해결해 줄 참 신랑이 자기가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그 신랑이 자신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우물가에서 라헬이 자기 신랑 야곱을 만났듯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보다 더 크신 참 신랑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에요. 요한복음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4장 12절 뒷부분부터 14절에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28절 29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야곱보다 더 크신 참신랑 예수님을 만난 부정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마침내 참신랑을 만나고 자신의 영적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을 깨닫게 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그 세상 물동이를 다 버리고 그 대낮에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만나기가 싫어서 나아가지 않았던 그 대낮에 담대히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 참 신랑을 만났다라고 전했고요. 요한복음 4장 뒷부분으로 가면 그 여인의 말을 들은 사마리아인들이 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참 신랑을 만나게 되고 목마름을 해결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땅에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창세기 오늘 본문에서도 하란 땅에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야곱과 라헬에 만나는 이 사건이 성취되는 때가 왔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세상 목마름을 해결해 줄 물을 구하러 우물가로 나왔다가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참신랑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지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이제 예수님의 언약과 나라 안에 들어오고 결국은 영원한 언약 기업의 땅 천국으로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돼요. 거기에 그 여인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듣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같은 사건이 일어남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모든 하나님 말씀, 구약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세상 우물가로 세상 물을 구하러 나온 여인들은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기의 세상 목마름이 있어요. 그걸 채우려고 자기의 세상 우물을 파고 그곳을 찾아 헤매던 모든 죄인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신부들의 모습을 보세요. 야곱의 신부들. 야곱보다 더한 죄인이었던 라반의 딸들. 사마리아 여인. 부정한 자들 중에도 더 부정하다 여겼던 그 사마리아 여인. 다 참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수도 없이 영적 간음을 하고 이 세상으로 자기 목마름을 채우려다 결국은 그 목마름 채우지 못하고 목이 타서 죽어야 했던 소망 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채워지지 않는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보자 보고자 이 남편 저 남편 이 우물 저 우물 찾아 헤맸지만 참 기쁨과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영원토록 목이 타서 심판받아야 하는 지옥불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 가야 할 참 실상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 참 신랑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채워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께만 우리의 참 기쁨과 만족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하나님을 버린 후부터 이제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세상과 간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인들을 향해 참 신랑으로 오라, 그 신랑이 내어주는 생수를 마시라 끊임없이 부르짖으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우물을 만든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예레미야 3장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참 남편이니라.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 참 기쁨과 만족을 줄 남편이여 나만이 참 생수의 근원으로 너희들의 목마름을 없이할 생수를 내어줄 수 있는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남편을 찾아 간음하며 세상 우물을 찾아 헤매고 너희 목마름을 채우려 하여 결국 멸망으로 가고 있구나. 너희 스스로의 지혜와 열심으로 판 우물은 물을 저장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간음하여 만족을 얻기 원하는 세상 남편들은 결코 너희의 참 만족, 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음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을 구하며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이러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부르짖으시며 참 신랑과 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인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토록 버림을 받고 지옥의 목마름 속에 타는 목마름 속에 살아가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만세전부터 사랑하셔서 우리가 부정한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찾아와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에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사야서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로 나와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물로 나와 물을 깊고 거기 계신 참 남편을 만나라고 하세요. 이를 성취하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이 마침내 참 약속의 아들과 신랑으로 우리가 세상 물을 찾아 헤매던 그 세상 우물가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 사랑하는 우리 신부를 찾아 깨끗하게 하여 장가드시고 생명수를 내어주어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채우시며 우리를 자기 처소로 데려가서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참 신랑이 오십니다. 바로 이 현실을 증거하기 위해 이 라헬이 우물가에서 자기 신랑 야곱을 만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우물가에서 자신의 참 신랑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신랑을 만난 우물가가 이전에는 심판을 가져오는 세상의 우물가였지만 그 신랑을 만난 것이 구원의 우물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헛된 이 세상의 우물가에서 우리의 참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바로 그곳이 구원의 우물이 된 것입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 구원의 우물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만나 우리를 자기 신부로 삼으시고 생명수를 내어주셨나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다시는 죄 가운데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자신의 피로 우리를 온전히 깨끗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로 예수님과 영원토록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의로 아름답게 옷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 누구실까요?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성령님이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목마름을 계속해서 채워가시며 다시는 버림당하지 않는 신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이뤄주시려고 우리의 참 신랑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셔야 했습니다. 한 점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마치 부정한 우리 죄인들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우리의 참신랑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싹스를 치러주시며 부르짖으셨던 음성이 생각나시나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세상 우물가만을 찾아 헤매던 죄인들의 모든 영적인 목마름, 우리가 지옥불에 타며 겪어야 했던 영원한 목마름까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경험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 목마름의 현실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우리의 영원한 버림당함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다 버림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목마름과 버림당함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으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영원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없이 부으시는 그 신랑의 사랑으로 덮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의의 공로로 인해 흠과 점이 없는 순결하고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우물 되시는 예수님이 내어주시는 생명수, 성령님이 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결코 다시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만족과 기쁨의 근원이 되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잠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 영적인 자녀들을 낳아가고 계세요. 예수님이 자신의 신부를 부르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의 참신랑께서 오라 하십니다. 와서 값없이 내가 내어주는 생명수를 마시라 하십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아직도 갈증이 있나요? 그 갈증을 무엇으로 채우려 하십니까? 이 세상으로 목말라 계신가요? 아직도 세상의 웅덩이를 파고 세상 물로 채우려는 세상 우물을 만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목마름을 채우려고 이 세상 우물가에서 다른 남편들을 찾아 헤매고 계시나요?
그런데 이 세상은 절대 우리의 갈증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더 목마를 거예요. 참 신랑이신 우리 예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참 구원의 우물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주시는 생명수를 받아 마시고 그분과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갈증이 채워질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참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곧 천국에 올라 우리를 위해 고생하신 우리의 신랑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될 거예요. 천국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서게 될 겁니다. 그날에 예수님의 참 신랑 되신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맛보고 깨달으며 예수님 품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로 참 기쁨과 만족을 얻고 그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거예요. 형제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시고 그날까지 우리 온 교회, 우리 온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삶, 더욱 구원의 우물 대신 예수님만을 맛보시고 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시는 신부 대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 주님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세상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나아갔던 어리석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세상 자랑과 영광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와 우리 각 성도들의 삶 속에 예수님만이 더욱 구원의 우물과 우리의 참신랑으로 함께 하시어 예수님으로 기쁨과 만족을 얻고 예수님이 내어주신 생명수 우리 성령님과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져 더욱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신부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